지금 창세기에서 1장에서 두 군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의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 28절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새 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2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오늘부터 좀 긴 마라톤의 경주를 하듯이 우리 시리즈 설교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개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책을 이제 한 권 정도씩 이렇게 시간마다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가 더 성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제 이게 큰 걸음으로 가는 그죠 큰 숲을 보는 그런 그 이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큰 숲 보기라는 이제 그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다 적기가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큰 숲 성경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큰 숲 버전의 또 성경이 새로 나왔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성경을 큰 숲으로 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창세기를 이제 다루는 시간인데 창세기 같은 책은 워낙 크고 또 중요한 주제들이 많고 해서 이제 두 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책들은 한 두 시간 정도, 짧은 책들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이제 낯선 곳으로 가시게 되면 그냥 무조건 도착하는 데서부터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구경하시고 그러시지 않죠. 먼저 지도도 이렇게 확보하시고 또 그 지역의 뭐 전통이라든지 또 볼거리라든지 뭐 먹거리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기 이번엔 좀 이렇게 구경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으로 들어가실 때도 그런 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란 책이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쓴 글을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정말 그 긴 큰 고서를 대하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뭐 1600년대 뭐 1000 그 정도 될까요? 아니 1500년대 될까요? 그때 쓰여진 책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벌써 2000년이 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고서죠. 그런 고서를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대하고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제 마음과 우리 정성을 좀 다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 이 성경은 나와 이 역사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그런 것 그런 그 의미들을 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성경에 대한 이제 개관을 잠깐 말씀드리고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 숫자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구약이 과연 어떤 책이냐, 신약이 어떤 책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은 이 지금 구약, 옛 언약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의 준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옛날의 약속이로구나를 추측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이제 성경을 뭐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구약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이 뜻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그런 아주 일관된 중심의 주제를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인가? 신약은 먼저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루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임하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또 운행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고 또 심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어떠한 완성의 단계, 마지막 단계에 이를 터인데 그 완성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듯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날이 온다라는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약속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것의 완성을 약속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를 이제 인식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약속, 뭐 자기 스스로에게도 뭐 다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속이라는 건 항상 쌍방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건 너무 쉽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당신의 그 계획과 뜻을 또 목적을 잘 드러내셔서 그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 드러내셔서 계시하셔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관계적이라는 얘기고 또 관계적이라는 말은 공동체적이라는 이야기고 또 공동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같이 그죠?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품과 모든 약속의 내용들은 이게 나 하나만을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그래서 성품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해지면 어떠한 성품으로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은 무엇을 위한 약속이냐? 뭐 그건 너무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얼핏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만 좋으시려고 뭐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우리 인간과 세상과 모든 역사에 큰 영광과 축복이 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좋은 뜻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연히 알고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꾸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좀 피로가 쌓이겠죠. 피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분주함과 조급함의 고리를 끊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에 쫓김이 있으면 이런 것이 참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또 의탁드리고자 함이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의 내용. 그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건 좋은데 목적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피조계가 사랑의 질서를 이루고 또 그것으로 완성을 이루어서 샬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굉장히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이란 말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다 뭐 익히 아시듯이 샬롬이란 것은 모든 관계가 온전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모든 관계. 한 관계라도 어긋나 있으면 샬롬이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하나님과 자연 간에, 또 사람과 자연 간에, 또 사람은 자기와 또 소명 간에, 또 자기와 또 자기, 그죠? 자신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하고 아주 행복한 상태.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죠? 상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나는 그래.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도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이 자꾸 헛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뭔가 잘못됐나 봐. 나는 뭔가 좀 이상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죠. 물론 그런 부분들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소위 뻔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람들과 괜찮습니까? 항상 이렇게 텐션, 이렇게 밀당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온전하고 행복하십니까? 뭐 잠깐은 즐길 수 있겠죠. 재미로.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하고 그분의 사랑이 실현되어서 그 사랑의 질서를 이루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그런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그 선한 잠재력,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이 피조물에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하심이 잘 피어나도록, 그죠? 어떤 죄나 어떤 방해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잘 피어나서 매우 온전하고 행복한 상태로, 즉 샬롬의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의 내용이에요. 이제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묵상에 도움이 되시고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자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저자들이 있었다는 건 독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닌 그때 당시의 독자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독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가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또 성경 연구도 필요하고요. 성경도 나눔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결국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그 속에는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묵상해가고 그리고 통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이제 얼마 시간을 떼어서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시리즈로 보게 된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성경 좀 묵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죠? 들어가게 하는 징검다리를 놓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다섯 권을 일컬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을 담아놓은 다섯 권의 책, 다섯 권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어떤 학자는 또 여호수아까지 쳐서 모세 6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누구에게 말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설교한 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럼 모세가 살아 생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뭐 연대는 잘 모르셔도 출애굽 때 사람이죠, 그죠? 출애굽했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딜리버, 구원해 냈다 이거죠. 그래서 출애굽 시켜서 광야 생활 40년 같이 했고, 그리고 40년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거기 그 순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나온 백성들이 이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정말 극소수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극소수만 남았고, 나머지 거의 그 나온 숫자만큼 채워진 남자들만 6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할 때 아주 어렸을 때 나온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뭐 성경 통해서 많이 보셨죠. 늘 불평이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탓하는 게 많았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 누구 잘못인가. 그래서 결국 잘못에 잘못했다고 들으면 아, 모세가 인도해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타겟은 항상 그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쏘아대고, 이런 일을 아주 비일비재 항상 해냈던 그런 끈질긴 1세대였습니다. 그러면은 2세대들이 자기 부모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때에 따라서는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움직한데, 2세대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아, 우리가 부모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근데 부모처럼 안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해도 잘하면 부모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2세대들은 정말 믿음으로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세대였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믿음의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할 때 이 백성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질책이나 어떤 비판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1세대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그런 비판과 질책이 많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아, 이 믿음이 충천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여태까지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또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들의 삶을 잘 극복해내기를 정말 원하는 심령으로 마지막 이렇게 쏟아부은 이제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새롭게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초기부터 계속해서 모세가 말씀을 해왔던 이제 그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그때 이제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해주기 위해서 다루었던 첫 번째 주제가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과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창조주가 되셨는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고 믿음이 충만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다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아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맞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선포가 받아들여집니다. 출애굽 구원을 하지 않은 이방 나라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해봤자 안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믿고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누가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혹시라도. 아,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그런 분들이 누가 있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도 느낌으로도 추측으로도 이건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그냥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뭐 조물주가 지었겠죠. 뭐 설마 아메바가 이렇게 뭐 진화해서 사람이 됐겠어요?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럼 조물주라는 내용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창조주이심을 아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까요? 말은 뭐 조물주 창조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인식의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를 지금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냥 뭐 아이 참 조물주 하나님이 있겠지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그 고백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항상 조물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아버지가 조물주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 수가 없으니까 아유, 조물주가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어떤 그러고 말하고 나서는 어떤 부연 설명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창조주가 되실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언한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받아들여진다. 참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창조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또 창조 과정을 통해서 창조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또 말해줍니다. 이거 과학적 설명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독자들은 과학이라는 말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이거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 한숨이 나오세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네, 계속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그 우주관을 이제 비추어서, 우주관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주관은 우리 지난 주말에, 지지난 주말에 우리 이필찬 목사님 오셨을 때 잠깐 설명하셨었는데, 고대 사람들은 그 창조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물로 꽉 차 있었다라고 믿었어요. 물로 꽉 차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물이 아래 위로 이렇게 쭉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이 바로 궁창이다, 창공이다, 이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봤고 땅에서도 물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런 우주관을 아주 원시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이렇게 말했다고 모세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우주관에 적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로 갈라지기 전의 상태, 2절에 나왔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렇죠? 그러면 그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는 혼돈, 공허, 어둠,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거든요. 그러면 혼돈하다라는, 혼돈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뭐가 막 무질서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질서가 도무지 없는 것. 그 다음에 공허하다. 이게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어둠이 있다. 어둠이 깔리면 어떻게 되죠? 뭐가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죠. 뭐가 하나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질서와 무가치와 또 무엇도 드러날 수 없는 이 어둠의 상태에서는 그 자체 속에서 어떠한 것도 다시 만들어지거나 변환될 수가 없겠죠. 그러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이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상태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셨다. 스스로는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을 또는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창조에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 상태가 보기에 좋은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면은 이 무의미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에서 보기에 좋은 상태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이것도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또 과학적으로 지금 막 생각하시고 있으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너지가 신비로운 역사죠. 근데 이거 결코 신비로운 것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도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속성인지를 알면 쉽게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과연 어떤 특징과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느냐. 이게 어떤 속성이 있으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즉 사랑,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쉬운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이가 둘이 있다고 할 때 하나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섬겨줘요. 하나이는 그런 사랑을 완전히 딱 끊고 길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받은 아이는 창조성을 갖게 되고 자신의 삶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과 후원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힘을 갖추질 못합니다. 근데 이 힘을 갖추지 못해 인간은 이 힘을 갖추지 못할 때 인간은 그게 자기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무기력하고 무기력하면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화내는 것으로 자기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불필요하게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필요하게 과시하게 되는 그 힘은 자기의 힘이 있을 동안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받은 존재는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지 그런 사랑을 또 줍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또 생명의 활력을 얻고 또 그렇게 자신의 창조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계속해서 대물림해서 갈 수 있고 또 확장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되었다 라는 이 반복되는 창세기 1장에서의 이 표현은 아주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성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방법은 사랑의 방법, 말씀의 방법, 그리고 속성은 사랑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가능케 하시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말씀, 말씀은 바로 사랑의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게 나아갑니다. 아마 이것을 놓치고 계셨다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해되고 안 되고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거나 아니면은 아 이거 도대체 뭐 겉도는 얘기 같다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랑이 그리고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다면 그럼 나는 그 사랑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선한 힘입니다. 막 쌓는 힘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죄가 침투하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역창조의 방향으로 가게 된 그런 막 얽히고 설킨 그런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사건은 이 창조 사건 이 자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창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유지하시고 발전시키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벌써 이제 역사적으로도 왔다가 지나간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힘을 개발하면서 자기의 길대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이신론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겠죠. 성경을 인격적인 말씀으로 도무지 보아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자체가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시키실 거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조라는 것은 사건이잖아요. 행위죠, 행위. 하나님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말 잘 기억하시면은 또 뒤에 가서 호세아서를 공부하실 때 이때도 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람에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셨거든요.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즉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선한 기능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속성은 선한 사랑의 창조의 능력인데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니까 사람도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사람의 말에도 사랑의 속성을 담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랑을 담은 말을 하게 되니까 또 창조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제한적이지만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한 아이의 그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라게 하는데 부모의 사랑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리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또 생명체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권인데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임을 받고 위임을 받은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의 힘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은 바로 생명력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충만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몇십억의 인구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은 자연과 또 환경들을 다스리죠. 잘못 다스려서 문제지만 하여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복을 주시면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그래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은 내가 뭐 따로 받을 엑스트라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 내 삶 속에서 소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회와 또 나라를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내가 지금 복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복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기능대로 나아갈 때 영적으로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한 번에 그냥 왕창 받아두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꺼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받아야 할 복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교제가 그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그 복을, 생명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교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이제 힘을 얻게 되면, 사랑의 생명의 힘을 얻게 되면, 그러면 정복하라라는 말이 그냥 내가 가서 깃발 꽂고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땅을 잘 기경하고 딸을 옥토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딸이 제, 땅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그것도 내가 그 위에 군림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자신들의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정말 환경보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동물들, 또 멸종위기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사라지지 않도록 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길러주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을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셨죠? 사랑으로, 그죠? 또 발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죠. 그죠? 우리를 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깨버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뱀과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깨지니까 즉각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뭔가 잘 모를 때, 잘 못할 때, 자신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반영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따라다니시죠. 정말 하나님다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따라다니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미 깨진 이 관계는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이 친밀함의 깨짐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것으로 자꾸 도전받고,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지다가도 아, 그것이 믿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4장에서는 가인의 제사와 또 그에 따르는 살인, 그 이야기 아시죠? 6장부터 9장까지는 그 인간이 총체적으로 비윤리적인 행태로 완전히 타락해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집단 자체가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짓는 그런 사람의 의도가 아주 하나님께 좋지 않게 보였죠.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절정으로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내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한 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서로 통하지 않게. 이 교만이 집단화되면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남아라,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셨을까요? 이 모든 일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인간의 이 행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역사의 순기능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역기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역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났던, 그리고부터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역기능 때문에 계속해서 더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무의미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 선한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점점 질서와 의미와 선한 것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창조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28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소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이 피조개가 윤기가 흐르고 활동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순기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잿빛으로 채색을 시키고 그리고 역기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래서 단절과 경쟁과 싸움과 그리고 또 파괴가 다양한 차원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지구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가 순기능적으로 가는 것 같아도 불안해서 그 다음날 뉴스를 듣기가 참 힘들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그토록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창조가 완성되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마스터 플랜, 원대하신 계획이 성경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라는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신실하시다. 그 성품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시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어떤 측면에서 나는 올바르게 정복하고 올바르게 다스리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찰해 보셔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역창조로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순기능의 창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말씀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양심도 그것을 말해줄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우리가 어떠한 창조의 과정에, 사역의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보게 해주는 것은 말씀뿐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가족과 공동체와 또 우리 사회와 국가, 세상이, 또 우리의 소명의 영역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이게 피조개 생명을 돌보는 그 올바른 사랑의 태도가 좀 회복되려면 창조를 가능케 하신 사랑의 능력의 말씀에 우리도 또한 붙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권면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잘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하신 그 과정과 역사를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기에 좋으신 그 열매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 또 공동체 차원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또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 기도 시간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